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거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오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징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의 길에도 그 해선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뜻구는 관원장이 그 해서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줄에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선이라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간자와 떡 굽는 간자는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르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베니스란 도시에 안토니오라는 아주 막 그 도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가 아주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안토니오가 돈이 없어서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 수전노 샤일록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샤일록은 그 베니스란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인데 늘 사람들에게 비난마받고 치탄마받다가 안토니오가 너무 너무 기뻤어요. 아, 어떻게 저희들 집에 오셨나이까? 내가 돈을 좀 빌리러 왔네. 아, 예, 빌려드려야지요. 당연히 빌려드려야지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문서를 쓰는 겁니다. 그럼 문서를 쓰면 뭐라고 쓰냐면은 돈을 길 안에 갚지 아니하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르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는 그런 문서를 작성했어요. 유대인 샤일록을 말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난으로 해보는 것이지 내가 심장에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빼내겠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안토니와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돈을 빌려가죠. 근데 안토니오의 배가 파손을 당해서 그런 소식들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기간 안에. 유대인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법정에 가서 문서를 내놓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안토니오가 내게 빚을 갚질 않았습니다. 이 문서대로 이렇게 시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면 그 사람 반드시 죽지요.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 돈에 배를 줄 테니까 이걸 취소하라고. 아, 아니요. 세 배를 줄 테니까 이걸 취소하는 게 어떠냐. 아, 나는 이 문서대로 재판정에서 처리하게 주기를 바란다고. 결국 이제 안토니오가 빌린 돈에 세 배를 갚는다고 해도 유대인 샤일록은 그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주 젊은 유명한 재판장이 와서 재판을 하는 것이요.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이 문서에 사인한 것이 안토니오 사인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야 한다. 유대인 샤일록이 막 숫돌에다 칼을 갈면서 참 다니엘의 명재판이다. 명재판이다. 재판장님 정말 위대한 재판장이십니다. 자, 안토니오는 웃옷을 벗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그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기 좋도록 가슴을 드러내라. 그래, 안토니오는 셔츠를 벗고 웃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막 샤일록은 좋아, 진짜 명재판입니다. 이제 샤일록은 심장에 가장 가까운 쪽을 선택해서 안토니오 가슴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 샤일록이 좋아하면 칼을 들고 안토니오 곁을 가서 이제 막 가슴을 찔러서 심장을 잘라내려고, 근육을 잘라내려고. 막 그때 재판관 잠깐, 내가 문서를 보니까 이 문서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도 한 파운드를 더 잘라내도 안 되고 덜 잘라내도 안 되는데 정확히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하는데 샤일록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저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려고 돼 있는데 그 저울이 없이 어떻게 한 파운드인가 알 수가 있는가? 지금 저울을 가져와서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라. 단 한꺼번에 한 파운드를 잘라내야 돼. 한 파운드에 조금 더 무거워도 안 되고 한 파운드 더 점어야 가벼워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한 파운드를 잘라야 하느니라. 샤일록이 안토니를 죽이라고 계획했는데 그게 막 주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에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근육 한 방울 잘라내야 돼.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만일에 네가 피를 한 방울 흘려서 안토니오 죽으면 너는 살인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 이 섹스피어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작품을 섹스피어가 쓰면서 이건 뭐 재판장의 지혜가 아니라 섹스피어의 지혜죠. 그 베니스의 상인의 아주 유명한 섹스피어의 소설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 섹스피어의 글 중에 한국말로 된 거는 섹스피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게 전부 노래로 되어 있더라고,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말에는 그 노래를 그렇게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스토리만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석에 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재판석에 만일에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재판할 것인지. 저는 옛날에 그런 분에게 굉장히 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내 죄가 흰 눈보다 이게 씻어졌을까? 아니면 죄가 그냥 남아있었을까? 그런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한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다가 보니까 처음엔 잘 모르는 신구약 전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윤곽을, 말씀 윤곽을 서서히 밝혀지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장차 나에게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하는 그 심판을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나의 판결장을 제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가장 중요한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인간을 심판해서 그때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에 관한 글을 쭉 읽어보면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 관념하고 성경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를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십일조를 내고 그래가 충성하고 하면 제가 가벼워져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노아 홍수에 관한 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 멸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는데 그 짐승 안에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그걸 불문하고 일단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았고 멸망을 당했고 아무리 정한 짐승에서 방주 밖에 멸망을 당하고 아무리 부정한 짐승에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가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뭐 얼마나 선을 행했다, 얼마나 악을 행했다 그거하고 우리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관념으로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전전 잘하면은 천국을 보내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많은 악을 행하면 지옥을 보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멸망받거나 구원만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노아 홍수 당시에 멸망을 받은 어떤 사람이 멸망받느냐 하면은 살인했거나 간음했거나 도적질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난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내가 이래 선을 행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베트남에 아주 나를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을 감옥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한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 예, 갈 수 있죠.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한나라 내가 못 갔는데 뭐 하려고 내가 감옥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웃었어요. 성경 안 읽어봤느냐고 읽어봤다거든. 예배서 2장을 읽어봤느냐고.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한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 에베소 2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했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되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노아 홍수 당시에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구원받는 이야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악을 행했냐, 내가 정직하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땅을 물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여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었대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들어가야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네. 방주를 만들어야겠네. 방주에 들어가야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비가 안 올 거야. 뭐 좀 오다 말겠지. 자기 생각. 하나님하고 다른 자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심판 때에도 네가 네 생각을 따라갔느냐 내 말씀을 따라갔느냐. 구약 성경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올 때 유월절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칼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행할 때였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내가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서 사람 장자를 죽일 텐데 너는 이날 저녁 해질 때 정월 14일 저녁 해질 때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삶아 먹자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집을 건너간다 넘어간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다니는 집집마다 다 다닐 거야.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 너희들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남을 위해 희생했는지 나는 그날 밤 그건 절대 안 봐. 다만 내가 보는 것은 문에 설주에나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난 그것만 볼 거야. 어느 집이든지 간에 설주나 임방에 피가 칠해져 있지 않는 집은 내 아들 칼로 장자를 죽일 거야. 반대로 어떤 악을 저지르도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사람을 죽여 살인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문설주나 임방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집엔 사망이 맞지 않고 내가 건너갈 거야. 건너갈 거야. 물론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두 가지는 노아 홍수의 심판과 유월절의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이 우리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선을 믿고 나온 사람 멸망을 당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칠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성경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악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읽은 창세기 40장은 구원을 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 이야기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굳는 관원장. 우리가 오늘 오전에 얘기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매일 그 떡을 구워가지고 바로의 식탁에 올리는 떡 굳는 관원장하고 바로왕이 이제 그 술을 마실 때 술을 늘 주면 술을 드리는 술 맡은 관장 두 사람이 같은 이제 부엌에서 근무를 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을 위해 술만 준비하는 사람. 큰 광에다가 여러 가지 술을 담그지요. 뭐 매실주, 사과주, 그리고 뭐 진달래주, 인삼주, 또 이러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뱀을 병에다 넣다가 살아있는 뱀을 병에다 넣고 그다음 이제 술을 놔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술을 한 10년, 20년 그 술을 따로 뭐 약이 된다고 하는 소리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술 마던 관원장은 이제 막 쭉 술을 준비합니다. 잔치 때는 어떤 술을 마시고 왕이 소화 안 될 때는 어떤 술을 갖다 드리고 식사 후에는 어떤 술을 갖다 드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씩 약간 입에 대보기나 성찬식 때 먹어보긴 해도 술을 그 막 마셔본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식당에 저녁에 식사하는데 그 식사 때마다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를 그냥 막 컵에 따라주는 게 아니고 아니 병으로 사람이 우리 한 열 몇 명 가니까 서너 병 탁 갖다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 포도주 서너 병을 그냥 안 마시고 아까워가지고 우리 마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세상 떠나신 김종철 장로님 옛날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맛이 좋고 약간 떫은 맛이 이게 좋은 거라고 막 저도 조금 입에 대봤어요. 그다 나중에는 아까워가 아예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그 이스라엘 형제 아미들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쓰라고 주고 그랬어요. 술 마던 관원장은 부엌에 각가지 광에다 술을 담거나요. 그리고 이제 왕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술을 잔치 때 손님이 왔을 때 탁 갖다다니 그 일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떡을 굽는 관원장인데 이 사람은 바로왕 그 왕궁에 바로왕의 그 식탁에 떡만 만들어서 갖다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제일 좋아하는 밀은 어느 지방에서 나는 밀이고 그 밀을 빻아서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빵을 만들면 저는 독일에 가면 빵을 줘요. 독일에 브루첸이라고 있는데 유럽에는 빵이 참 맛있어요. 유럽에는 먹을 게 빵밖에 없어요. 뭐 야구르트 빵 그리고 뭐 소세지 그리고 치즈. 미국에는 빵이 그렇게 맛있는 빵이 없어요. 유럽만큼. 그 대신 미국은 스테이크나 그런 게 맛있어요. 전 세계에서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마침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시위대장이 요셉아 너는 이분들 술 맡은 관장 뜯고는 감옥에 있는 이분은 시중 들고 이분을 섬겨. 네 알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술 맡은 관장 뜯고는 관장 둘이 깊이 근심이 가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생활할 때 매일 점심때마다 결혼 지각서 하는 연속극을 했어요. 우리 집 옆집 옆집 결혼 지각생 여덟 팔자 눈썹 새로 수심이 가득 애인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흔한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나 봐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 언니 시집 가면 나도 갈 거야 하는 이런 노래. 그날 아침 술 마든 가는 자하고 떡 굽는 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 당신들 오늘 아침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아,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근심하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해석은 하나님 하실 텐데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 열매가 맺고 익어서 내 손에 바로에게 드릴 잔이 있는데 잔이 비어있기로 내가 그 포도에서 보난 포도를 따서 짜서 접을 갖다가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세 가지는 3일인데 3일 안에 당신이 전직을 해보고 전에 하던 것처럼 바로왕에게 술을 갖다 드리게 되고 감옥에 나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뜻 꾸는 관원장이 술 마던 관원장 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이제 좋다고 나도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흰 떡 새 광주를 이고 가는데 제일 윗 광주리에 발을 위한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공중에서 애들이 그 광주리에 구운 것들을 먹더라. 요셉이 해석하기를 새 광주리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텐데 공중의 새가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되리라. 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너무 기맥힌 거예요. 제3일은 바로의 단일인데 바로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불러서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다시 술을 맡아 왕에게 드리게 됐고 요셉의 꿈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잡혀가지고 목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 꿈대로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요셉이 꿈꾼 꿈의 그 결과는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건 이 꿈을 보고 어떻게 사흘 안에 당신이 산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내 머리로 안 풀리는 거예요. 술 마던 간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어서 그걸 따다 반첩에 따서 바로에게 갖다 줬다.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서 3일 만에 다시 산다고 해석을 했는가? 결론을 알잖아요. 이제 그 구원받는 이야기. 반대로 떡구는 간장은 내 머리 흰떡새 광주리가 있는데 제일 이 광주리에 발을 위해 구운 각종 식물이 있는데 공주의 새들이 그 위에 광주리 그걸 먹더라.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볼 땐 꿈이 둘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는 구원받는 이야기고 하나는 멸망받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정답은 아는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 셋이 있는데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익어서 그걸 점을 짜다가 바로 앞에 갖다 드렸는데 이건 구원이고 어떻게 머리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바로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인데 공주의 새들이 그걸 먹다 그건 사형 멸망이고 어떻게 그게 됐지? 내가 지혜로 이 사실을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정답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꿈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자세히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술 마던 간원장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술 마던 간에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본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일단 성경이 쭉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생각, 그럼 내 앞에 술 맡은 간원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말은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는데 하는 말과 같아요.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는 이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는데 그 말 같으냐? 어떻게 같지요? 예? 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나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잖아, 그죠? 내 앞에 포도나무.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내 앞에 포도나무, 난 포도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 끌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쫙 모여 있고 그 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가늠한 여자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누가 처리 해결해야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한 발짝 앞에 나서겠지, 그죠? 여자는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앞에 있느냐, 예수님이 앞에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고, 이제 예수님이 앞에 나오고 가늠한 자는 예수님 뒤에 숨으면 그 문제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 뒤에 숨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야 이제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가 익었어요. 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손에 바로의 향한 잔이 있는데 바로왕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잔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왕 앞에 술을 갖다 드려 잔이 비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보니까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뭘 한 걸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간 게 아니고 누가 한 걸 가지고 나가요? 포도나무가 한 것. 포도나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가 익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한 것, 예수님이 하신 걸 가져간 것. 그게 뭐냐면 포도주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술 마던 가는장은 왕 앞에 죄를 짓고 와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왕이 나를 감옥에 넣으셨는데 우리 집에 아내는 어떻게 지낼까? 아이들은 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옥에 나가게 될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 죽게 될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가는 꿈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 셋이 있는데 포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어서 포도주를 포도에 접을 짜서 드렸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술 맡은 가느냐 같이 나가야 하는데 술 맡은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갔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습니다.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악을 행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이 피는 왜 십자가에서 흘려졌지요?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인데 왜 흘려졌습니까?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벌을 받은 표시로 피를 흘렸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피는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남을 도와한 것도 없고 진짜 악뿐인데 그러나 내가 당신 앞에 나갈 때 가져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는 내가 저지른 그 모든 형벌을 다 벌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명백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는 내가 벌받아야 할 죄를 대신 다 받았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흘린 피, 이 피가 내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는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범한 그 인간을 구원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뭐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밖에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피를 가져가면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럽니까? 죄 지었어요. 근데 그 죄 벌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전부 그 죄 십자가 벌 다 받았어요. 자, 이 피를 보세요. 이 피가 십자가에 내 죄 벌 받는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천국에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술 마든 간에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면 생명이 없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힙니다. 그래도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 거는 흰 머리가 그래도 대머리보단 좋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인신 공격하는 것이 될까봐 요즘 하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유홍열 목사님은 검은 머리 가지고 있어도 거의 속이 비었어요. 유홍열 목사님 젊을 때는 머리털이 새까맣게 아주 미남인데 머리털이 좀 이렇게 대머리가 되니까 좀 숲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교회 있는데, 강남교회는요, 사람들이 와서 뭐 감탄을 해요. 앞에 숲이 시퍼런 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가 뭐 백여그루 쫙 그 고속도로 옆에 있고, 뒤엔 산에 막 숲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페루에 딱 비행기 내리마. 페루에는 산에 나무 한 나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산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페루는 1년 열두 달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막 내로 흘러가지. 페루는 전혀 비가 안 와요. 페루에 만일에 하루 종일 비 오면은 지붕 새는 집이 반 이상이에요. 페루 사는 거 지붕 거의 안 해요. 그냥 보면 설치해 놔도 비가 1년 내내 안 오니까요. 저희들 교회는 뒤에 숲이 울창해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올 연 초에 4,950평을 샀어요. 아주 좋은 산을.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형제들 와서 거기 다 이제 오솔길도 내고, 거기 다 이제 뭡니까? 벤치도 놓고 농구장도 만들고 그러려고 이제 막 다 준비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페루는 전혀 산이 아예 처음부터 대머리가 나지도 않았어요. 아예. 빠지도 않고. 그 시커먼 흙무더기로 있어서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페루에 어떤 한국에 오더니 한국은 산이 답답하게 보인대요. 왜 그러니까 나무가 꽉 차게 막 너무 답답하다고. 페루는 시원해 보이는데 사람마다 진짜 해석이 각가지다 싶어요. 저는 머리가 흰머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염색을 좀 했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염색하는 눈이 상당히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뭐 요즘은 좋은 염색이 하겠는지 모르지만 눈을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프레시 가지고 사진 찍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앞으로도 좀 성경을 더 읽어야 하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많이 보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안 했는데 어떨 때 말입니다. 여기다 기름을 약간 바르면 새까만 색 속에 있는 그 새까만 머리카락 여러 개 있어요. 열 개 넘어요. 드러나요. 그래 이제 물을 이제 머리를 까마가 덜 마를 때 보면 검은 물이 굉장히 많은데 바짝 말려 놓으면 흰 머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자세히 세려보면 100개 1000개 넘을 거예요. 하여튼 뭐 쓸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냐 그 전혀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무리 선을 해도 그거 안 봐요. 알겠습니까?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한 걸 보고 우리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질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술 마던 관원장은 죄를 짓고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어찌다 죄를 지어서 왕 옆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내가 살겠나?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 아내는 어떻게 살고 감옥 안에서 별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마던 거 아니에요. 꿈에 하나님 뭘 보여줬느냐 하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 셋이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어서 그걸 짜서 갖다 줘. 근데 요새는 그걸 딱 보고 이거는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이 요새 이 꿈을 이걸 해석해서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어째서 구원인가 그걸 몰라서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더 휘어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 뭐 남을 좀 구제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좀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선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근본 더러운 인간이 선은 무슨 선이야? 속이 더럽고 추하고 엄나는 가정한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해? 그러니까 인간의 선을 가지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거나 십일조를 냈거나 예배당을 지었거나 가난한 사람 도왔거나 무슨 해도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던 관원장은 포도주만 가져갔어요. 하나님,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 선을 행할 수 없는데 내가 이 많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에 못 박혀 죽음 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 포도주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건데 이 피가 왜 흘려졌습니까? 내 죄의 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 피를 보세요. 내 죄의 벌을 이미 십자에 받았으니까 내 죄가 씻어졌음.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 십자의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천국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뜻구는 관원장은 그러질 않았어요. 내 머리에 흰 떡새 광주류가 있는데 흰 떡새 광주류면 그냥 이고 가면 되는데 흰 떡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찍히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 우리의 흘린 피를 기념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십자에 못 박혀 살이 찢어져서 그 떡은 찢어진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내 죄 때문에 그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데 그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마던 관원장처럼 그냥 흰 떡 세 광주를 이고 예수님 시키신 이 그 살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날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뭐 좀 부족할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위해 사했지만은 그건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뭘 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손끝만큼도 남김이 없이 전부 넘겨져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우리가 지키는 그 살을 힘입어 흰떡 새 강주리만 입고 하면 되는데 아무도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주의 고난을 내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제를 사는데 다 못 사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에 떡 굳는 간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내가 많이 죄를 짓고 했으니까 내 죄가 남아있을 거야. 다 못 씻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돼. 그 위에 뭘 좀 더 얹어가지고 가야 돼. 떡 굳는 간장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든지를 불문하고 씻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씻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찍히신 그 살이 우리 죄를 위해 형벌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의 선이나 여러분의 정직함이나 여러분의 진실함을 보탠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매어 달리고 멸망을 다는 떡 맡은 간녀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겸손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가 좀 더 선을 행해야 하고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하나로 만족합니까? 예수님 지키신 그 살로 우리 죄가 사하신 게 확실합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 속아서 자꾸 내가 뭘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날 위해 안 죽은 게 죽어서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게 부족하고 예수님 잘못한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감람 밑에 입 열고 있듯이 그냥 기다리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 노력을 시도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으로 우리 죄는 씻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흰눈보다도 이게 씻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